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강렬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묶은 영혼의 때를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순례배와 새벽기도 티 본문을 갖다 한나라 병합시켜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또 묵상을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초대교회 사건을 기술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치 사도행전의 준비판이기도 합니다. 또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고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꼼꼼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가원칙에 입각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사건도 사실 검증 여부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고 비교할 정도입니다. 1, 2절을 쭉 읽어만 봐도 이미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담은 그 책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여주는데 누가가 그 모든 기록들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여기서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은 아주 깔끔하고 치밀하게 정리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완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 헬라어 표현은 위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또 자세히 보완했다는 뜻입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된 책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저자가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쓰지 못합니다. 써도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서 포함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최고의 학자가 최고의 성의를 다한 작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만든 작품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당시 굉장히 지배층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호감을 가진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보면은 이 개개인의 복음입니다. 굉장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 강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누구보다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가 주로 천국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의 비유는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강렬하게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전도 설교에 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죄인 삭개오와 낮은 계층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여인들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당시 남자의 소유재산 정도로 낮은 취급을 받았던 여인을 누가는 1장에서부터 계속 이 복음사 사건의 구원사 사건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안나의 스토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라든가 엽전 두니프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헌금을 드렸던 과부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따라가면서 울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가 굉장히 이 기술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또한 기도의 복음입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눈에 띄게 많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또 광야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베드로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에 의해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쓴 많은 기독교의 책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티칭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든가 바리새인과 세일의 기도를 비유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찬양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어떤 성경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같은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찬송가나 음악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저 유명한 이 아베 마리아란 노래도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에서 영감을 지어낸 찬양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시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 위에 퍼진다는 글로리아 글로리아 인 익셀시스 데오, 그것도 다 영광, 그 찬양도 이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의 찬양에서 나온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조답게 이 성령의 복음입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일생을 함께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피날레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딜 가든지 너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그 준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전체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요한을 또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떤 타이밍에 태어났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육과 원칙에 입각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한 4명이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가문 전체가 그냥 나빠요. 그런데 이 나쁜 자의 원조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아내를 9이나 두었고 그 중에 하나는 별 이유 없이 처형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가 심했는데 유대 자치구의 왕까지도 그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도 권력층과 결탁해서 굉장히 부패가 상상을 초월했고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intertestament period,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냥 빈 공간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역사가 힘들어서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암흑기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백성들이 현실도 힘든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귀찮다 또 설교 들어야 되나 그러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예배가 귀찮냐?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맹이를 싹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메시지가 너무 파워가 없고 힘이 없고 포인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폭탄의 외관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것이 굉장히 물이 없는 것보다도 더한 기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서서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한은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채널이 열려있는 게 좋습니다. 야단을 치실 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단 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아예 말씀을 안 줍니다. 그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뚫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아주 폭발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는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의인에게 준다. 의인은 우리가 쌓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부패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숫자로 세는 사람 숫자 세는 1600명, 1700명 세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보혈을 통과한 의인들을 말합니다.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알았어 그리고 가서 완전히 딴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강렬한 부담감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들은 말씀은 그날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듣고 가서 자기는 완전히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가 직원한테 뭘 시켰는데 아니, 알았어요 사장님 그래놓고 가서 완전히 딴짓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나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끼시는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저대로 살지 않는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이스가랴는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와 말씀 묵상을 이제 생활화하는 운동에 우리 전 교회가 돌입할 텐데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오늘 주는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 팍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많이 했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주에 바로 전날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그날 딱 본문이 그 다윗의 시편 57편 네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어떻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것은 그 본문 정하는 편집팀이 뭐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의논하고 뭐 1년 전부터 이거 본문 스케줄 잡은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사람이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제 상황에 맞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본문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구나. 2012년 3월 며칠 날 인생을 사는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주시는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말씀 하나하나도 그냥 흐트러 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처럼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